말로만 듣던 이 사랑 침례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다, 자유인의 나라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베풀 때 다소간에 반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용감하게 일관되게 그 뜻을 밝히셔가지고 모든 교인이 다 거기에 그러한 뜻에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평소 알아왔습니다. 그런 훌륭한 교회가 있어서 또 저희 이승만 학당에도 벌써 여러분이 한 7, 8분이 이 교인 가운데서 등록을 하시고 수례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제가 오늘 드디어 목사님의 참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45분간 두 차례씩 강의를 할 때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서장과 결론장,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책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미진한 분이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 책을 구하셔가지고 서장과 결론장을 읽어주시고 또 도중에 여러 그 챕터들을 장들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위기입니다. 누구나 다 느끼시겠죠? 경제적으로 위기가 임박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느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의 위기는 단순하게 물질생활의 위기만은 아니고 우리 한국인의 정신생활의 위기가 초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생활의 타락함, 모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치 생활을 규정하고 그 잘못된 정치 문화가 정치적 선택이 거듭되는 가운데 드디어 경제적 위기를 몰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 우익과 좌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우리 학당의 여러 선생님들과 쓰면서 결코 이른바 좌파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친근한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인 모두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오늘날의 정신문화는 한마디로 심한 타락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장의 책 제목은 거짓말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반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왜?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거짓말에 하루하루 가정생활에서부터 학교생활에 이르기까지,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그 거짓말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내고 서로의 관계를 해체하고 서로 불신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교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거짓말이 제일 심해요 하면서 거짓말 때문에 동네가 완전히 쪼개져가지고 서로 지금 싸운다고 야단입니다. 제가 책에서는 몇 가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위정죄, 법원에 서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하는 그 정언에서 위정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절대수에 있어서 일본의 400 30배. 1인당 인구로 따지면은, 예. 아, 172배. 1인당 인구로 따지면은 430배. 또, 있지도 않는 사실을 지어내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이 무고행위. 이것이 절대수에 있어서 430배. 인구수로 따지면은 1250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비해서 400배 내지 1000배 가까이 위증과 무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보험 사기는 경제신문에서 자주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등.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살짝 이렇게 경미하게 부닥쳤는데 의사가 몇 달 진단서 내면은 학교, 직장에도 휴직을 내고 석 달간 병원에 잘 휴양하면서 3천만 원씩 돈을 받아먹고 하는 그런 일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정형외과라서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야,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떠냐. 아, 형님, 말도 마십시오. 뭐 필요하면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보험 사기가 미국의 백배랍니다. 한국인들이 보험 사기를 범할 때는 어떠한 사기 범죄의식이 전혀 없이 태연스럽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각종 민간에 대한 지원금을 내보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신문을 보니까 이 국제 간의 어떤 회사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해서 정부가 민간 회사를 보조하는데 그 3분의 1이 사기에 의한 직업이었다. 이렇게 국정감사의 결과가 작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그 거시적인 통계뿐만 아니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직장마다 인간들은 서로 믿지 못합니다.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 저 세계 가치관 조사가 있는데 그 가치관 조사에 한국인들의 응답률은 26%입니다. 이거는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다 잘 아신 대로 다인종 사회입니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여러 인종 또 혼혈 인종이 섞여 사는데도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률이 35%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같은 동족끼리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는 서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26%가 됩니다. 아,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생활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 테레비나 신문을 보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힘든. 제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서 제가 이런 책을 썼다고 책을 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하는 소리가 교수님 여의도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빤하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서울법대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법대 학장을 할 때 이야기인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 어떤 학생이 유학을 와가지고 1년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같은 동료 대학원생들끼리 거짓말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유학할 아무런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갔대요. 지난 10년간 내지 15년간 이렇게 한국에 참 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거대한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책에서 소개했는데 2002년인가요?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해창 씨의 아들이 키가 큰데 체중이 너무 작으니까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체중을 줄였다라고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증언을 했습니다. 병무청 직원이었죠. 병무청 직원이니까 그 증언의 신빙력이 있어가지고 그 선거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나중에 결국 재판의 결과 거짓말이었다는 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난 2008년에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거 아시죠?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나니까 어느 MBC PD와 그의 팀이 그것을 공격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는 광우병 걸린 소가 있을 수 있고 그 고기를 먹으면은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려 죽는다 하는 뭐 그런 취지의 방송을 했어요. 이것이 또 순식간에 전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어요. 어느 여학생은 나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하면서 이런 것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너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는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미친 소를, 미친 소고기를 수입했다. 나가서 항의하라. 어머니들이 유모차에 어린애를 싣고 나와서 또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국이 그렇게 한두 사람이 지어내는 거짓말에 순식간에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외국 같으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정치적 문제로 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어떤 그 심리를 하는 과정이 거치겠죠.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과학적으로 진중하게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선진국의 문화라면은 여기서는 국민 하나하나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완강한 어떤 정치적 결의에 충만한 가운데 어린아이들까지 유모차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시위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화가 도대체 무슨 문화일까요? 드디어 거짓말은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참 그 불행한 해난사고죠. 그때 나라가 어땠습니까? 여성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약을 했느니 애인과 밀회를 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러한 소문이 크게 돌았어요. 제가 그때 마지막 정년하는 학기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옆에 있는 학과의 교수가 제 손을 붙들고 교수님 박근혜가 마약을 했대요. 저는 기가 차가지고 명색이 대학 교수가 떠도는 이야기를 자기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텔레비를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여자 그 가게의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그냥 떠들대는 방송이 전국을 덮었습니다. 최순실의 딸이 박근혜 대통령의 숨긴 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았더니 그 이야기를 갖고 한 시간 계속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안 그렇다. 저는 이 우리 한국인들은 드디어 일상 사회생활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가장 유력한 어떤 그 자기의 지지 세력을 취득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니까 조선 왕조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망하기 마련임. 존속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이 책의 저 결론을 보면은 이 나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국 예감. 여러분 당대에 또 여러분 자식들 후대에 망국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조국을 잃고 외국에 떠들어 다니고 남의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천시를 받는 게 망국노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신문화와 정치문화가 이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이제 충돌이 그 하나의 조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가지 원인을 더 지적하면은 가장 중요한 뭐 원인을 지적하자면은 거짓말하는 학문. 이 나라 대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가 소속해온 평생 몸을 바쳐온 이 나라 대학이, 이 나라 학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그 이야기를 대학에 있으면서 해왔고,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영훈이는 뭐 이단하다, 뭐 친일파다, 뭐 이런 소리. 평생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들치면은 뭐 길게 올라갈 것 없이 20세기 역사만 어떻게 썼는지 두고 보아도 온통 한 페이지당 두세 개의 명징적인 거짓말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21세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떤 시기든 간에 좋든 나쁘든 어느 정도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근대 사회입니다. 모던화된, 근대화된 문명입니다. 근대화된 문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창출에 있습니다. 중세나 고대 시절에는 개인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농노가 있고 농노를 지배하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를 지배하는 노예주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범주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그러한 사람들 간에 자유로운 어떤 시장사회가 성립한 그것을 가지고 근대다, 근대문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은 또 크게 말해서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은 근대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거나 공부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자제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한국의 근대사회는 언제 성립했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학은 오늘날 이 한국의 근대 문명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역사학이 특히 그렇습니다. 더 먼 중세사나 고대사를 연구하더라도 그것은 현실과의 관련성을 갈 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학은 지난 19세기, 20세기 가까운 역사를 설명하면서도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근대 문명이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는 잘못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대 문명의 본질은 그 법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탄생,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처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개인이 법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근대의 성립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이 여러분 지금 다 그런 근대적 개인으로 살아가시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제 창출이 됐느냐? 언제 탄생했느냐? 이런 것 질문지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대학 교수 한 300명 모아놓고 이렇게 답안지를 요구한다고 해봤어요. 어떻게 적을 것인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역사학자인데도. 역사학자인데도 이 나라 근대 문명이 어떻게 성립했는지 써보라 하면 아무도 못 쓸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황 선생님께서 제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근대가 언제 성립했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치 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이만큼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조선 왕조 시절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양반이 있으면 쌍놈이 있고 그 밑에 종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지아비가 있으면 지혜비가 있고 형이 있으면 아우가 있고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고 하는 이런 상하 신분 관계와 그 윤리에 의해서 통합된 사회입니다. 개인이라는 말도 없었고 자유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1895년에 고종 황제가 이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홍범 16조라 하는데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대한제국이 어떻게 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은 황제는 뭐 때문에 황제냐 하는 그 어려운 헌법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으로서는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조선왕조는 이 나라는 열성조가 나에게 물려진 가업이다. 내 개인 재산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에게 이 영토와 인민에 대한 자기의 통치권을 영구히 할양을 했지 않습니까? 양도를 하고 연간 세비 130만 원 그리고 자기 일족들 전체를 일본의 왕공적으로 이런 신분으로 일본의 황실에 편입시키고 이런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가 망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역사학에서 가르치고 있나요? 역사학에서는 이완용 등 다섯 명의 매국노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아니 주인도 아는데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없거니와 나라라는 것이 무슨 신하들이 업무를 통해서 무슨 사고 파는 무슨 부동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1905년에 나라가 망할 때 그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서울 시내에 분노한 민중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오늘날에 한국의 교과서는 책에다 쓰고 있어요. 지난 100년간 한국의 역사의식에 있어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봅니다. 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것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분이 한성 감옥에서 1904년 2월 달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끊어지던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든 일본이든 우리 조선은 대한제국은 그들의 먹이가 된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분기탱천에서 걸기하는 그런 기운도 없어요. 모두가 기운이 착 빠져가지고 남의 일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모두가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게 중에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 용감하게 뭐 몸을 바친 분 그야말로 천명 중에 한두 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승만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모르고 오랫동안 전제정치의 폭압에 시달려서 인민들이 모두가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다. 그런 가운데 큰 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소고기를 먹고 소고기는 송사리를 먹는 먹이사슬이 발달해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러한 어떤 그 저 풍조가 사회에 가득해서 귀족집의 자제들은 주색 잡기로 인생을 낭비하고 어느 집의 자식들은 남한테 안 먹히려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거짓을 거짓말을 능사로 하니 하늘 아래에 거짓말이 크다 그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말에 거짓말이 깃들어 있구나. 임금과 신하의 말에도 거짓말이 배어 있다. 그래서 노예 근성과 거짓말하는 풍조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 정신 문화가 1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사 교과서책을 보면은 1905년에 그 정신 상태와 오늘날의 정신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학문. 이 거짓말하는 학문이 거짓말하는 사회와 문화와 정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드디어 큰 한 10년 전부터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국가적 위기를 정폭시켜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짓말에 이 근원의 문화가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그 문화에 대응해서 우리 기독교가 19세기 말에 전파되었을 때 그것이 갖는 문명사적, 종교적 의미, 종교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승만 대통령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독립정신이라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대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사 연구자로서, 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에 어떠한 특질이 있길래 우리 한국인들의 이러한 사회 문화가 장기 지속으로 유지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기와 무고가 그렇게 능하다는 것은 어떤 기업가는 그랬습니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외국인과 거래할 때는 사기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국내 기업과 거래할 때는 늘 조심을 한다. 그렇게 몇 번 사기도 당하기도 했고. 또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물질, 부와 지위를 생애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와 같은 인간들의 행동, 생애에 걸치는 행동 전략.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서 하나를 문화를 이룰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물질주의라고. 이 물질주의의 바탕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 책에서 좀 대담한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샤머니즘이라는 낮은 수준의 자연 종교. 거기에 원인이 있구나. 저는 종교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를 더 깊이 하기는 상당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또 저는 제가 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샤머니즘에 기인한 물질주의 문화 정신문화, 그 오래된 그 정신문화가 한 번도 근본적으로 돌파되고 파쇄되어 본 적이 없다. 여기에 근본 문제가 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불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달랐습니다. 그거는 불교라는 것은 그 샤머니즘과는 상이한 어떤 고급 종교였고 그 고급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의 한국인의 정신생활은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선왕조 이래로 이 중국에서 유학이 들어오면서 소수의 상층계층으로부터 유학이 접수되어서 밑바닥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전통 샤머니즘과 유학이 결합을 해가지고 조선적 성리학 유교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더 온전되고 정폭 강화되어 왔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의 세계에서는 이성과 저성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사후 세계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샤머니즘이 바로 그러한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공중에 떠돕니다. 어디 가지를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공중에 떠돌면서 현실 세계에 간섭하고 축복도 내리고 재앙도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샤머니즘의 세계입니다. 제가 조선왕조의 노비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노비제에 관한 한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다라고 지금 자부를 하고 다닙니다만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서 노비를 해방하라고 노비제를 철폐하자라고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노비제가 너무 가혹하니까 그 지배체제를 좀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실학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지만은 노비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나쁜 제도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노비제의 한 부분이 기생제입니다. 기생제라는 게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이 기생제, 이거 비도덕적인, 이 타락한 이 저 성문화, 이거 없애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오랫동안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유명한 성호 선생이 길을 가다가 어느 무덤을 발견했는데 자기를 모시다가 죽은 자기 몸종의 무덤이에요. 근데 풀이 가득하고 그 풀을 제초를 하지 않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종의 아들을 저 멀리 사는데 불러가지고 너 이놈 왜 너희 아버지 제사를 제대로 안 지느냐 이래가지고 혼을 낸 다음에 그 제초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게 한 다음에 제문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살아 생전에 나에게 봉사하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죽어서 네가 노가 되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의 작은 정성이나마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문을 써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람은 죽을 수도 노비인가? 네? 죽은 사람 보고, 야, 네 노가 글자도 모르는 놈이 내가 지금 제문을 써서 올리는데 네가 알아듣겠나? 나는 귀신의 영험하기 있기 때문에 내 뜻은 통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가 다 됐는데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모 교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노비는 죽을 수도 노비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양반은 죽었어도 양반이요, 종놈은 죽었어도 종놈이, 이 영원한 신분의 겁을 조선인들은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삶과 죽음의 원리가 그랬으니까 아무도 노비를 해방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노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깨어났는데 그 주인이, 야, 너 사흘 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제가 그 다 죽은 줄 알고 저승에 갔더니 그 마침 염라대왕께서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래서 이 노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를 낸 겁니다. 돌아가신 그 주인의 주인, 그러니까 양반 주인하고 저희 어머니 비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 주인이, 야, 너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절대 다른 데 가서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노를 얼마나 그냥 알뜰설뜰 보살피는지, 그 한마디 하면은 가문의 심, 그 위신이 확 추락을 하니까, 죽어서도, 죽어서 살아있는 그 저 종의 신분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 이 사실이 탄로가 되면은 집안의 큰 수치니까 그 입막음한다고 그렇게 그 노를 잘 보살폈는데, 이 노가 얼마나 영리한 노인가, 이제 이런 민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에게 이성의 세계와 저성의 세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제가 그 문제를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요.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입니다. 따라서 무슨 쓰를 쓰든 간에 양반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는 종교적인 신성성을 갖고 한국인들이 평생을 통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관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어떤 문화, 그 문화의 업부 속에서 조선왕조가 망해갔습니다. 망해갔습니다. 저는 조선왕조가 망한 것을 단순하게 뭐 일제가 침략해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정신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18, 19세기가 되면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어떤 것이 하락 추세에 들어갑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온 나라의 산야가 다 헐벗고, 산에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고 베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조금만 비에도 객토가 흘러내려와서 논밭을 덮고 해서 논밭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제가 그런 것을 논문을 통해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한 서른 몇 군데 그런 마을의 사례를 찾아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는 없다 그래요. 반박을 해라 하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믿을 수만 하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다 거부를 해요. 야, 북한을 봐라, 북한. 에? 북한의 지금 경제가 얼마나 지금 지난 20년 사이에 추락했느냐 보고도 모르냐. 이러면 전부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사회 통합을 상실하고 정치적 어떤 안정을 상실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왕은 조선 왕조를 자기 가산에 자기의 열성조가 물려진 가업으로만 생각하고 그거 하나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임박했는데도, 삼척동자도 아는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 위기를 맞서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은 감옥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걸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1910년 8월 23일 드디어 순종 황제가 일본의 이 나라와 이 인민과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넘긴다는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되는 게 한 8월 27일인가 그런데요. 그걸 발표하는 날 총독부, 그 당시에는 통감부와 그 조선, 주차 조선군 사령부는 초긴장을 했습니다. 발표가 됐는데도 서울시내가 조용해요.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도 서울시내 전체가 조용하다. 드디어 그날 저녁에 그 사이토 총독은 큰 소리로 웃었다 하면서요. 그게 서울에 있는 주차 영국 영사관 보고서로 영국 의회 레포트에 그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참 총독이 큰 소리로 웃었다.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도 왜?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나 심하게 타락하고 분열해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 여러분 구함할 때 그 우리 조상들의 사진을 보세요. 입고 있는 옷이며 집이며 사람들이 전부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 바로 그러한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보석과 같은 그 교훈을 오늘날의 한국의 대학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어요. 일제가 조선을 지배한 것은 불법적이었다. 불법적인 조약이었다. 내 사람의 음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불법적 조약이다. 일제는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토지조사업을 실시해서 전국의 토지의 40%를 빼앗았다. 전 식량의 50%를 일본으로 반출하거나 실어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토지가 40% 빼앗겼는데도 해방 불과 27년 뒤에 1945년에 해방됐는데도 내 토지 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지난 50년간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써져 왔어요. 토지를 빼앗았다. 식량을 빼앗았다. 그리고 드디어 노동력을 빼앗았다. 일제시대에 걸쳐서 약 한 17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동해 연안의 일대에 있는 농가의 3분의 1이 전 가족이나 가족의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왜? 일본에 가면은 일거리도 많고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쇄 이민의 형태로 1910년대부터 이민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1930년 되면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37년 이후에 전쟁의 시기가 되니까 노동력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 먼저 정착한 조선인들이 자기의 먼 일가 친척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연쇄 이민의 형태로 1945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합 합해서 한 17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거와 별도로 1939년부터 일본 회사들이 유선이 부족하니까 모집, 알선의 형태로 또 노무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집률이, 경쟁률이 5대1로 지방 단위에서는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실태예요. 근데 지금 와서 전부 다 자발적으로 연쇄 이민으로 간 사람이나 모집으로 간 사람이나 알선으로 간 사람이나 모두 다 강제 연행당했다. 강제 노동을 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 돈이 생기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1억 원의 돈은 기어코 내가 찾아먹겠다 하는 이 돈에 찌들린 그 원한의 어린 금욕, 금전주의. 이게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승만 박사의 그 자유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자유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